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이 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때로는 이해 못할 고난과 역경도 찾아옵니다. 그때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며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가르치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주실 지하자매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자매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엄지야 자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이 제게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채워질지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사도행전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두 사람, 바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밤,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옥문을 열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마음이 먹먹해요. 감옥에서 찬양을 드린다니. 그건 정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는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었는지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 다 기록
지하자매님, 이 찬양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그 사랑을 잘 누리고 고백하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믿었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나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일에서 비롯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외쳤던 거죠? 근데 나쁜 말은 아니었네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한 번만 외친 게 아니라 여러 날을 외쳤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종이 기뻐했을까요?
여종의 입장보다 여종의 주인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벌어오는 돈벌이를 잃게 되고 분노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서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옥에 가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거네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억울함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한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어두운 감옥에서 묶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 찬송이 하나님께 향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울려 퍼졌던 거죠.
감옥에서의 찬양이라니.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고백이라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고난 중에 고백했던 찬양을 상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
찬양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치 앞도 모르던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고백했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죠.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먼저 낙심하고 기도보다는 걱정부터 하게 되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찬양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하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와, 그들의 찬양이 옥문을 열었네요. 하나님이 찬양에 응답하신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물리적인 문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간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간수라면 옥문을 지키던 사람이죠.
맞아요.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큰 지진으로 깜짝 놀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 죄수들이 도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외쳤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이 정말 감동이에요.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다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마음 아닐까요?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남는 자유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었어요.
그 자유가 간수에게 전해졌네요.
간수는 떨며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대답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하자매님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결국 한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바울과 실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아멘. 지하 자매님의 소망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어두운 감옥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지하자매님,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찬양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내 상황이 답답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노래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걸요.
정말 잘 정리하셨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도 눈물 속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처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찬양은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든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울려 퍼지는 우리의 찬송이 하늘을 흔드는 기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쉽지만 인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들으시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과 사랑자매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차가워졌어요.
네, 너무나도 추워가지고요. 네. 네.
저도 바쁘게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늘 그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은혜롭네요.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온 세상의 창조와 보존, 운행 등 성부나 성자에게 돌려지는 신적인 역사들을 성령께도 돌리고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성부나 성자와 동일하시다라는 이 세 번째 증거에 관한 반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다른 이에게서 받는 이는 주는 이와 동등하지 않으니 성부나 성자로부터 받으시는 성령님은 그분들과는 동등하지 않다. 이런 반론이었죠.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받거나 전부를 동시에 받지 않고 차례로 하나씩 받는 자의 경우는 그 반론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부나 성자로부터 전부를 혹은 또 동시에 받으시니 성령은 성부나 성자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전부를 동시에.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성부나 성자와 본질이 동일하신 네 번째 증거로 넘어갔죠. 뭐였나요? 네. 예. 성령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분명한 선언들이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었죠?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처럼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 두 분에게서 나오시며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오직 한 분만 계시는데 성경이 여호와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들을 성령께 그대로 적용시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라는 구절에서처럼 성경이 절대적인 의미로 성령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성령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선언입니다.
네, 사랑자매님 말한 것처럼 직접적이고 분명한 선언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은데 또 다른 반론을 주장하죠. 이런 거였죠. 다른 이에게 속하는 자는 그와 본질이 동일하지 않으니 성부와 성자께 속한 성령은 그들과 본질이 동일하지 않다.
네, 그 반론에 관하여 성령은 성부나 성자의 본질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지니고 있으니 그들 모두는 본질이 동일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3문의 세 번째 주제, 성령의 직분은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네, 성령의 직분, 기능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성화, 즉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성령이 성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일들, 즉 성령의 직분의 요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하시고 또 중생케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다스리시는 것, 위험과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것, 그리고 흔들릴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키는 것 등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성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을 뭐라고 부르죠? 진리의 스승, 지혜와 총명의 영, 보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느낌과 바람과 성향을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회개를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성화시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성화시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올바르고 선한 것을 따르도록 기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난주 배운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 형님 답을 해주세요. 질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네, 답으로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성령의 직분을 쭉 살펴왔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화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마지막 성령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는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킨다였죠.
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자고 지냈던 자들이 있죠. 제자들.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나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엠마오로 네. 가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부활하신 네.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말을 걸었지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장면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제자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슬퍼했다라는 것과
네.
제자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주님과 3년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지만 영혼에 관한 지식은 너무 희미했어요.
네.
그래서 마음에 온갖 의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어디 한번 해보자.
굉장히 당당하네요. 네,
네. 자,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연약하고 의심들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약속하신 그 다시 보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용기를 갖고 담대해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성령의 직분 여섯 번째 앞에서 읽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성부나 성자는 그렇지 않으신데 특별히 성령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좀 독특하시죠. 성령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오늘 앞에서 배웠던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 칭호를 그분에게 부여합니다. 이번에는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신 아버지의 애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독생자 안에서 포용하시는 그 값없는 선하심과 사랑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서 그렇게 부르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드릴 때 가끔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고 아버지 뭐 이렇게 네. 말할 때 있지 네. 않나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냥 뭐 습관이 되고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자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양자의 영 그렇게 불리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의 기업의 인과 보증이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사무엘 형제님 네. 돼지고기 좋아하시나요?
없어서 못 먹죠.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지난번에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네.
전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일부분만 보였는데 아 이거 도장이다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무슨 도장일까요? 아, 이 돼지고기는 합격 도장입니다. 여기 성령께서는 우리가 얻을 기업의 인과 보증 그랬는데 이 인자가 도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는 합격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격이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이 정말 천국에 살 자격이 있어? 그러면 성령님께서 아 제가 보증이 될게요. 합격이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아 그렇게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죠. 도장과 보증, 이 성령님의 두 번째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또 어떻게 불리우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생명 또는 생명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리심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또 성령님을 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죄로 인해 거의 기진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죠.
맞아요. 물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죠.
네.
식물들이 자라나지 못하죠. 우리의 영혼의 열매도 성령께서 맺게 하셔서 아 그분을 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기도 할까요? 성령님은 이름이 참 많으신데 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곳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는 정욕과 악한 욕심들을 계속해서 태우시니까 또 우리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피시는 일을 하시니까 불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그렇죠. 존 본연 목사님께서 쓰신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천국을 향한 나그네가 이렇게 가다가 한 곳에 장작불이 이렇게 타고 있는 그곳에 머무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마귀가 원수가 이제 그 불을 끕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장작불에 이렇게 부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존버전 목사님께서도 성령을 성경이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성경은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생명수 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하늘의 풍성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도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니 생명수 샘이라 불리우신 받기에도 합당하시네요.
아멘. 자, 성경은 성령님을 또 뭐라고 부르실까요? 네, 기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말씀 그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자극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또 어떻게 부를까요? 예,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 45편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즐겁고 생기 있고 강하게 해주시죠.
예, 맞아요.
목사님 수많은 네. 성령의 이름들을 배우다 보니까 중요한 또 보혜사라는 이 이름도 성령님 이름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무령님 잘하시네요. 보혜사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사람 옆으로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악한 양심에서 우리를 구하시죠.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죠. 누군가의 곁에서 돕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게 보혜사라면 성령님은 보혜사 중에 보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혜사가 나와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 성령님은요. 대언자 또는 간구하는 자라고도 불리우십니다. 대언자는 뭐 대신해서 말해 주시는 분, 뭐 대변인 혹은 뭐 변호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기도가 항상 잘 되지는 않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나 또 너무 낙심이 됐을 때나 또 너무 화가 났을 때나 네. 이럴 때는 억지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는 하는데 찬송을 많이 부르거나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때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지? 나 너무 화나 있는데 기도도 안 나와. 이럴 때 또 마땅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그래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네,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자잖아요. 간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도 또 그렇게 지내고 살아내고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되죠. 너무 고마우신 분이죠. 뭐 지금까지 참 많은 이름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밖에 또 있어요.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 또 있어요. 믿음의 영, 담대함의 영, 은혜의 영. 이런 이름으로 성령님은 불려지십니다.
와, 성령님은 이름 부자시네요. 그것도 좋은 이름으로만요.
아, 그렇군요. 네, 사랑하는 자매님. 아, 이름 부자시군요, 성령님은. 네. 네, 맞아요. 아, 그 부유하심으로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름다운 부자시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님의 직분과 관련해 반론이 있습니다. 사무령제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의 직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한 이것들은 성부와 성자께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성령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네.
이건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성령의 직분과 관련한 것들은 성부와 성자께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단 그 두 위격에는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네.
성령님께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장장님 잘하셨어요.
네.
성부와 성자께도 해당이 된다는 것은 그 세 위격이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 간접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간접적이고 성령님은 또 그 일을 그분들로부터 보냄을 받아 그분들로부터 흘러나와 직접적으로 하시니 그분이 직접 하시니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반론이 또 있네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가룟유다는 기업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성령은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 아니다입니다.
네,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인데 일단 사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죠.
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사울이 불순종했던 자다. 하나님의 명령에 뭐 거역했던 자다. 아,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다.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니까 누가 생각나죠? 그리스도를 진짜로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면. 그것을 예표하는 게 사울이라면 진짜로 죽인 자는 가룟유다잖아요.
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사울은 가룟유다를 예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아무튼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돈 받고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본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0장 10절, 마태복음 10장 1절, 2절, 4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룟유다는 더 대단해요. 능력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죠. 물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 모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 그 둘은 성령의 몇 가지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자,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못 받았을까요?
양자의 영을 못 받은 것 아닐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름 중에 양자의 영이 있었잖아요. 아까
네.
양자의 영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는 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들은 양자의 영을 못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멸망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도 은사를 주시기는 하셨어요. 예, 하지만 아까 말했던 양자됨, 뭐 다른 말로 회심, 이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예, 그들은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53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볼까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부터. 예.
네, 저는 오늘 많은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사랑자매님께서 되게 성령의 이름이 되게 부자시네요 라고 말했던 것도 네,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름 부자.
그렇죠. 이름 부자.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 되게 우리의 삶과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렇네요.
현실 속에서 우린 느낄 만한 모든 기쁨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방향성들이 많이 예, 속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질서를 바로잡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올해 동안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 예,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하며 암흑이 뒤덮고 있는 나의 네. 고향 저 북조선 땅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밀접하게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자매님.
네. 오늘 저는요. 성령님의 그 이름 중에서 보혜사라는 이름이 참 네. 마음에 남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저도 그리고 북녘 땅에서 사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의 그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너무 은혜롭습니다. 아, 두 분의 나눔을 듣기만 해도 아,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있고 그 역사를 성령께서 그 한 심령 한 심령에게 하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